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23일 중국 중앙TV는 지난 20일 하루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630명, 사망자는 9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보건위생위원회는 22일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7만 6,288명이며 사망자는 2,345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78살 남성이 북부 파두아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확진자는 6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에 따르면 한국경북대학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37살 환자가 숨졌으며 이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로 국내에서는 5번째입니다. 앞서 네 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로 평소 앓던 폐렴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는 55세 여성으로 같은 병원 환자였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41살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후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첫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던 63살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고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여행 권고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일반적 사전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 강화된 조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타이완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한국의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2단계로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카자흐스탄도 한국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다발 국가인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시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주한미군은 홈페이지에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주한미군 인력의 확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증상이 나타난 장병들은 출근하지 말고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일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드주 코커스에서 5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샌더스의 이번 승리는 뉴햄셔주에 이은 2연승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네바다주 코커스 개표 초반 승리를 확정지었고 아이오와와 뉴햄셔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은 개표 초반부터 샌더스 상원 의원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23일 새벽 1시 30분 기준 50% 개표 결과 대의원 확보율에서 샌더스 상원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2%로 그 뒤를 이었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15.4%로 3위라고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0.3%로 4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인도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첫날 서부 구자라트 아메드베트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인 사르다르 피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드디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어린 시절 야구 선수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꿈의 고장. 한 노년의 의사는 젊은 시절 인생의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년의 의사는 그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자신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지금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에 개봉한 필 알덴 로빈슨 감독의 영화 꿈의 고장, Field of Dreams입니다. 이 영화는 야구 영화로 야구와 꿈을 함께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인데요. 개봉 당시 야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꿈의 고장, Field of Dreams,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레이 킨셀라의 아버지 존 킨셀라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시카고에 정착하자마자 레이의 아버지는 야구선수 화이트삭스 팀에게 푹 빠졌는데요. 1919년 승부 조작 혐의로 8명의 선수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월드시리즈에서 패배하자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 후 1, 2년간 마이너리그에서도 뛰었는데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레이의 아버지는 1935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사해 1938년에 결혼하셨습니다. 레이가 태어난 1952년에는 해군 창고에서 일하고 계셨는데요. 3살 때 어머니를 잃은 레이를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키우셨죠. 자장가를 불러주는 대신 아버지는 레이에게 유명한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를 비롯해 루게릭과 맨발의 조 잭슨의 일대기를 들려주셨죠. 아버지가 양키 편이면 레이는 경쟁팀인 다저스를 응원하곤 했는데요. 레이가 집에서 먼 대학에 진학하자 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레이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음악도 배우고 또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 애니를 만나게 됐어요. 애니는 미국 아이오와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중서부로 이사해 레이는 애니 가족과 오후 늦게까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74년 6월 레이는 애니와 결혼을 했고 아버지는 그해 가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태어난 사랑스런 딸 캐린. 애니가 뜻밖의 농장을 사자는 제안에 36살이 된 레이는 가족과 야구, 또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밭에서 일하면서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옥수수 밭에 야구장을 만들면 그가 온다는 신의 계시였는데요. 레이가 야구장을 짓자 주위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맨발의 조와 1919년 시카고 블랙독스의 선수들이 야구장으로 나타나고 레이의 꿈은 점차 현실화되기 시작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제임스 호너의 The Cornfield, 옥수수밭이었습니다. 영화 꿈의 구장에서 들려드렸고요. 영화 꿈의 구장은 얼핏 엉성한 가상세계를 담은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지만 야구를 소재로 한 대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5년 뉴욕 자이언츠 소속으로 단 한 경기에 나서 정해진 수비수를 대신하는 대수비로 1이닝만 뛴 실존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라이트 그레이엄인데요. 영화의 원작 소설인 맨발의 조를 쓴 작가 킨셀라는 자료를 수집하다가 우연히 야구 백과사전에서 타석 없이 1이닝 수비만 기록한 특이한 선수를 발견하고 이 선수의 사연을 소설에 넣기로 마음먹게 되죠. 킨셀라는 실제 그레이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던 마을에 찾아갔고요. 주민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취재하던 중에 그레이엄이 은퇴 후 지역에서 의사로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여생을 쏟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까지 소설에 녹여내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에서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영화는 메이저리그의 황금기와 전설에 대한 향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곱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구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문화 전문가 빌 브라이스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미국의 심리세계를 지배하는 스포츠 이상의 존재였고 월드시리즈는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이 스포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는 시기였을 만큼 그 인기가 절대적이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메이저리그의 입지가 꽤 굳건하던 시기에 개봉된 영화 꿈의 구장은 그 자체로 흥행에 성공한 건 물론이고요. 영화 촬영지도 연간 1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간 영화가 현실에서 서로 추억을 공유하는 물리적인 매개까지 창출했다는 게 환상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영화는 제작 의도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취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Deciding to build a field, 구장을 짓기로 결정하다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은 야구 영화 전문 배우로 불리는 케빈 코스트너의 역할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영화가 캐스팅 작업에 돌입하던 시점에 이미 코스트너는 19번째 남자라는 야구 소재의 영화로 주목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진은 코스트너를 일부러라도 찾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뷔작 흥행에 실패한 신인 감독에게 스타 배우인 코스트너가 먼저 출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케빈 코스트너는 2년 연속 야구 영화에 등장하면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훗날 사랑을 위하여까지 출연하면서 이른바 코스트너의 야구 영화 3종 세트가 완성됐죠. 케빈 코스트너는 그가 가진 스포츠적인 재능과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영화 내내 편안한 연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 알덴 로빈슨 감독은 1950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롱비치 출생으로 1987년 패트릭 댐시 주연의 코미디 영화 인 더 무드로 데뷔했습니다. 1989년 꿈의 구장의 각색과 감독을 맡아서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에 지명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요. 1992년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스니커즈에서도 공동 각본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필름에 있어서도 재능을 보이면서 1992년에는 소말리아의 난민 구호센터에서의 구호 경험을 살려서 ABC TV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인에서 소말리아 특집의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는 사라예보 스프링이란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으로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인 에미상을 수상했고요. 인기 TV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 베네플렉 주연의 영화 Some of All Fears를 감독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Shoeless Joe, 맨발의 조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실제 모델로 하고 있는 인물과 당시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영화에서 맨발의 조로 등장하는 조 잭슨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잭슨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자로 야구팬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베이브루스가 타격의 모델로 삼은 전설적인 강타자입니다.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로 야구계에서 영구 추방된 전설의 선수인데요. 블랙삭스 스캔들은 구단주의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도박꾼들의 청탁을 받고 일부러 경기를 내준 실제 승부 조작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파문이 커지면서 8명의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영구 제명됐는데요. 이 중에 맨발의 조로 불린 조 잭슨은 다른 선수와 달리 석연치 않게 퇴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월드시리즈에서 양팀 최다인 12안타를 기록했고요. 이 시리즈에서 나온 유일한 홈런의 주인공이었을 정도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잭슨은 자필 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의 문맹이었다고 하는데요. 리그 전체에 찌든 허물을 감추려다가 역대 통산 타율 3위의 대타자 잭슨이 무리하게 제명됐다는 여론이 형성됐고요. 테드 윌리엄스를 비롯해 야구계 유력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였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꿈의 구장에서 조 잭슨은 옥수수밭을 떠도는 유령으로 등장해서 자신이 못다한 생전의 꿈을 레이의 도움으로 이루고요. 레이도 조 잭슨과의 만남으로 자신이 평생 짊어졌던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하게 되죠. 음악 듣고 옵니다. Old Ball Players, 오래된 야구 선수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부자의 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 꿈의 구장은 1,500만 달러로 제작돼서 미국에서만 약 6,400만 달러 흥행 수익을 올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8,400만 달러 흥행하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Field of Dreams, 꿈의 구장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꿈의 고장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꿈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깊고 조용한 감동,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야구팬을 위한 동화. 이 영화를 보면 그들이 올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천국이란 꿈이 이루어지는 곳. 정말 여운이 남는 영화다.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 중 단연 최고의 감동을 전해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꿈의 고장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단지 감상적으로 빠져들기에는 특이하고 재치있는 영화 꿈의 고장은 오래된 할리우드를 마법처럼 변화시킨 고전 작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다 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유쾌한 만족감을 주는 영화의 주제는 꿈, 가족, 야구다. 영화를 보는 내내 레이 아버지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The Library, 도서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꿈의 고장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레이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보지 못했고 성장해 오면서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꿈의 고장에서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존 킨셀라는 마이너리그 선수였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가진 영혼으로 레이의 야구장에 나타나는데요. 자신들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레이가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같이 노을이 지고 있는 야구장을 걸으며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아버지, 정말 아름답군요. 이건 꿈이 실현된 것 같아요.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레이, 여긴 아이오와입니다. 아버지, 아이오와요? 천국인 줄 알았는데요. 레이, 천국이 있나요? 아버지, 물론이죠.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레이, 여기가 천국인가 봅니다. 승부 조작으로 선수 자격이 박탈되고 레이의 옥수수밭의 꿈의 구장으로 복귀한 전설 속의 인물 조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야구를 사랑해. 생활비를 벌려는 게 아니죠. 경기, 소리, 냄새들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추방당한 건 신체를 절단당한 것 같았어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The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되는 곳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야구장을 지으면 그들이 올 것이다 라는 신의 계시로 전설적인 선수들의 꿈을 이루어준 감동적인 영화, 바로 꿈의 구장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엔드 크레딧, 이 영화를 맺는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영화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만능 연예인, 배우 겸 댄서이자 가수인 프레드 아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utting on the Ritz.
프레드 아스테어는 미국의 댄서이자 안무가이면서 배우의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스테어는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가와 캘리포니아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7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는 프레드 아스테어를 미국의 위대한 남자 배우 25명 중에서 5위에 선정했습니다. 미국 뮤지컬 영화를 이끌었던 또 한 사람의 귀재 진 켈리도 영화에서의 춤의 역사는 바로 아스테어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영화와 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는 1899년 미국 중부 지방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릭 오스텔릭스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주한 맥주 기술자였습니다.
프레드는 어렸을 적부터 두 살 위의 누나인 아델과 함께 춤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엔젤리우스 오스털릭스는 남매에게 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대도시 뉴욕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프레드가 양조 기술을 배워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가 워낙 춤과 노래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한 데다 어머니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묵인을 한 셈이죠.
네, 누나 아델과 함께 댄스 교습소에 들어간 프레드는 춤, 피아노, 아코디언, 노래 등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워낙 재주가 뛰어나서 불과 10살 때 프레드는 누나와 함께 처음으로 전문적인 예술 무대에서 춤을 선보였습니다.
그 후 이들 남매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관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 비평가는 아스테어가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유연하게 춤을 춘다고 평가했다고 하니까 정말 춤을 잘 추었던 것 같네요.
네. 그 후 아스테어는 금방 뮤지컬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에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1920년대 이들 남매는 10여 개가 넘는 쇼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가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나 아델이 영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스테어는 혼자가 됐죠. 전문가들은 언제나 누나가 프레드보다 춤을 더 잘 춘다고 평했는데 그런 누나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겠죠.
훗날 아스테어는 The Bandwagon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나 홀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I try to apply myself and teach my heart how to sing.
이 무렵 미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누나는 떠나고 일자리는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프레드는 실망하지 않고 영화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누나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샘플 영화를 보여주면서 영화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영화사 관계자가 그 영화를 보고 혹평을 한 것이 있는데요. 자,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약간 대머리인데 춤은 조금 출 줄 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그렇게 악평을 받았는데도 아스테어는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영화계에 일단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스테어는 결국 춤과 노래로 미국 최고의 스타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프레드가 처음 출연한 영화는 리오로 날아가다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스테어는 진저 로저스라는 젊은 여성과 처음으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영화 속에서 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남자라면 정의로운 사나이 같은 역할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춤을 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가 춘 카리오카라는 춤은 경쾌한 리듬과 현란한 탭댄스로 황폐감에 쌓여있던 미국인들에게 활력소가 됐고 영화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는 많은 영화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들의 춤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볼륨 댄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볼륨 댄스란 흔히들 사교 댄스 또는 연회장 댄스라고도 불리우는 거죠.
네, 이 댄스 비평가인 알린 크로체는 아스테어와 로저스는 지금까지의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감정을 가장 진지하게 표현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춤은 영화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유명 작곡가들이 아스테어와 로저스를 위한 곡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콜 포터가 작곡한 밤과 낮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명랑한 이혼녀라는 영화 속에서 아스테어는 로저스에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Day and night, why is it so that this longing for you follows wherever I go.
프레드 아스테어는 이외에도 니타 헤이워스, 엘리노어 파월, 주디 가랜드, 레슬리 캐론 등 당대를 주름잡던 유명 여성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아스테어는 가끔 대단히 특이한 곳에서도 혼자 춤을 추기도 했죠.
영화 로열 웨딩에서는 벽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천정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벨 오브 뉴욕에서는 지붕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은 카메라의 기법으로 가능했던 것이지요.
또 춤을 출까요? 에서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홀리데이 인에서는 발에 폭죽을 달고 춤을 추기도 했죠.
아스테어가 그런 춤을 추는 걸 보면 아주 쉬운 동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인데요. 이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프레드 아스테어와 그 상대 역은 댄스의 스텝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맞추기 위해 몇 주씩 연습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 카메라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여러 가지 춤을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감독들은 댄서가 춤을 출 때 한쪽 모습을 찍은 다음 또 다른 면을 찍어서 이를 나중에 편집을 하곤 했죠. 아스테어는 절대로 이런 방식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영화의 관객들은 댄서의 춤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을 실제보다 빠르게 또는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테어는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에미상 등 여러 분야의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so much. I'm thrilled to death. I can't explain it any more than that. I really can't. Thank you.
자, 그런데 춤이란 몸을 쓰는 예술인데 프레드 아스테어도 나이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죠. 70세를 넘기자 춤이란 영원히 출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춤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도 자신에게까지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도 딱 한 차례 더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또 한 사람의 뛰어난 춤꾼 진 켈리와 함께 춤을 췄는데요. 영화 That's Entertainment 2편에서였습니다.
The stage is the world of entertainment.
사실 프레드가 언제나 춤추는 사람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1959년 해변에서라는 영화에선 연기자로 나왔습니다.
Doomed by the air we're about to breathe. We haven't got a chance.
I won't have it, Julian.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도 댄서가 아니라 연기자로 출연했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는 1987년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댄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의 춤은 완벽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영화 애호가들은 필름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작품들을 남긴 위대한 연예인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I wanna be a dancing man while I can.
네, 인문 아메리카. 오늘은 뮤지컬 영화의 판도를 바꿔놓은 배우 겸 댄서 프레드 아스테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지구촌 시대, 세계로 나설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여권입니다. 나의 신분이나 국적 등의 정보가 담겨 있고 또 여행하는 상대국에 나를 보호해달라는 국가 차원의 요청 문서가 들어있는 국제적인 통행권이 바로 여권이죠. 그리고 한 여권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권지수라는 것이 늘 뉴스가 됩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여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한 청색 바탕에 국조 독수리 문양이 선명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책자를 들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Yes, I'm looking at a picture of the U.S. passport. Usually people use that for travel, so they get a passport.
이것은 미국의 여권이고 외국으로 나갈 때 꼭 필요한 신분증이라고 하는군요.
And now with the identification thing, the passport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identification.
미국 50개 주에서 각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미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가장 상위 신분증이 바로 이 여권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time I got my U.S. passport was when I think I was around 11 years old.
40대의 이 남성은 이미 30년 전에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About 12 years old when I graduated from sixth grade. But I think I went under my parents' passport. I mean, it was like a family picture.
70대 이분, 1950년대 부모님 여권 아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으로 해외를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미국 여권.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권은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등 50개 주는 물론이고 투표권은 없지만 괌이나 미국령의 버진 아일랜드 등의 시민들도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o I wanted an expedited passport. So I went to the passport office in D.C. Most times you can go to the post office.
수도 워싱턴 D.C. 등 큰 도시에는 여권을 하루 만에도 발급해주는 급행기관이 있지만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갑니다. 국무부 장관의 명의로 발급되는 여권이지만 연방 우정국이 그 발행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또 사진만 있으면 우체국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귀화한 경우라면 시민권 증서, 귀화 확인서, 또 사회보장번호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하고요. 16살 이상은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의 수수료가 $145, 16살 아래는 5년짜리 여권을 만드는데 $115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4주에서 6주 정도의 행정처리 기간을 거치면 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8위의 영향력, 미국 여권.
미국의 여권은 지금 세계 184개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계 8번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하는 여권 지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은 일본 여권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거의 대부분인 191개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가 190개국으로 2위, 한국과 독일이 189개 나라로 3위, 미국의 여권은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호주, 네덜란드 등에 이어서 184개 나라로부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권 파워,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에도 올라서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 여행 허가증인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그 순위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미국 여권의 역사.
미국은 언제부터 여권이라는 걸 발행했을까요? 그 역사는 1770년대 독립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초기 13개 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럽 등 외국으로 가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종이 한 면에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적고 또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허가증 아래 동행하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 하녀, 시종, 보호자 등의 이름도 함께 적어놓은 문서 같은 형태였습니다. 1800년대의 여행 허가증은 미국 안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됐답니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 노예나 그 후손이 시민권을 가진 경우에 남부 주로 여행할 때 주인에게서 탈출하거나 탈옥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공증된 사람에 한해서 국내 여행 허가증이 발행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아니라 주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각기 다른 형태의 여권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의 여권을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는데요. 1856년 미국 의회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했고 1차 세계대전을 지나 1920년대 이르러서 현대적인 여권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권의 거표지, 또 앞면에 있는 독수리 문양의 크기와 형태, 또 바탕색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의 공식 일반 여권은 진청색 표지에 금박의 독수리 문양, 그 위에 미국의 국명인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선명하게 박혀 있고요. 2007년 이후에 발급된 여권은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서 e-passport, 전자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여권의 구성.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냈다는 미국의 여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쪽 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면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독립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필기체로 미국의 국가 가사가 적혀 있고요.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의 명언이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에는 국조인 독수리와 We the People로 시작되는 미국 헌법 서문을 바탕으로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태어난 곳의 신원정보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부터는 입국사증, 그러니까 비자와 출입국을 확인하는 도장이 찍히는 공간인데요. 각 면마다 링컨 대통령상,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 캐니언 등 미국의 유적지, 상징물이 은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인의 여권 소지율은 45%.
이렇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여권을 발급받은 미국인은 전체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Before 9/11, you didn't even need a passport to go to Canada. I mean, you could just, you know, you just show me your driver's license.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으로 나가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의 여행은 신용카드 크기의 여권 정보 담은 여권 카드만 있어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동에서 서로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이 미국 대륙 안에서도 가보고 싶은 것이 볼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도 있고요.
Like there's probably every big city has a Chinatown. So if you want to go to China, you know, there's food.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웬만한 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있을 만큼 미국 안에서도 충분히 지구촌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이 목소리.
I like America and I don't really if I wanted to do that, I would just go and just rent a nice high definition
TV. 여권이 없어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